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프간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저항 세력이 폭발물을 실은 구급차로 치명적인 공격을 자행한 지 하루 뒤인 오늘 아프간 전역과 해외 외교 공간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의 사망자가 103명으로 늘었고 23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어제 발생한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도적 공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일 카불이 임시 공휴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0일에는 아프간 전역에서 쿠란을 암송하는 국가 기도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카불의 정부 건물 밖 혼잡한 지역에서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탈레반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군 대테러 부대를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악랄하고 비겁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포르탈레자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아라주 당국자들은 어제 무장 교환들을 실은 차량 석대가 이날 나이트클럽 포우두 가구에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교환들이 클럽 내부에서 총기를 발사했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총격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지만 적어도 14명이 사망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6명이 부상했고 일부는 중태입니다.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경찰은 마약 조직 간 경쟁이 이번 총기 난사에 동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해외 도피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다시 수반직에 오르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스페인 헌재는 어제 푸지데몬 전 수반이 오는 30일 열리는 지역의회 투표에서 수반직에 복귀할 경우 해외에서 통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현재 유일한 수반 후보입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 취임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을 벌이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공직을 박탈당한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부터 벨기에로 피신해 그곳에 체류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정연설에서 우방과 적국에 대한 명료한 입장으로의 복귀와 전 세계 테러 분자 척결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함구하고 있지만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추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하는 국정연설은 보통 국내 문제에 집중되며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경제와 세제개혁, 규제 완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가안보와 무역, 이민 등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파병된 파키스탄 국적의 평화유지군 한 명이 어제 매복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병사는 유엔 콩고 민주공화국 안정화 임무단 소속이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키부 지방의 바라카에서 남서쪽으로 96km 떨어진 루림바 근처에서 평화유지군이 무장단체 매복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규탄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다른 한 명의 평화유지군이 부상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든 무장단체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불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단일팀을 이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공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금강산 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일대를 점검한 한국 측 선발대가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 아니라 위압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수들과 단일팀을 이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남북한이 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훈련을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일 날 서울에 도착했고요. 이 북한 측 그 아이스하키 그 선수 대표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철호 감독 인솔 하에 선수 12명 그리고 지원 인력 2명 이렇게 15명이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충청도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습니다.
네.
선수촌으로 바로 향했고요. 여기에서 첫날은 한국 측 대표단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네.
또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공동훈련에 공식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루는 것은 여자 아이스하키 이번 동계 평창올림픽의
네.
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이 남북 단일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논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에서는 그 북한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해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그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그 단일팀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단순히 그 체육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그 협력을 위한 그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같은 경우는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그 의미를 좀 깊게 하자 이런 얘기를 그 북한에 제의했고요. 또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그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팀 그 12명을 그 한국에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작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요. 한국에는 이미 그 올림픽 그 출전에 대비해서 이미 남측에서는 그 뽑아놓은 선수가 그 23명이 있고요.
네.
요번에 그 북한 선수가 그 12명이 가해져서 총 그 3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선수에 뛸 수 있는 선수, 즉 엔트리가 22명입니다. 22명만
네.
뛰게 되는 거죠.
네.
또 한국 정부는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 북한이 참여하니까 북한 선수 3명은 반드시 좀 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되냐면 그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서 그 올림픽 준비를 해온 한국 선수의 그 출전 기회가 좀 박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의 그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이런 것이 공정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 남북 화해도 좋지만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의 그 출전권을 그 박탈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건 개별적인 그 사항이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2002년 그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단일팀은 아니지만 공동 입장 한반도기 들고 했는데 다 그때든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 서울에서는 그 북한의 이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그렇게 썩 곱게만은 보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이것이 평창올림픽을 그야말로 남북화해와 스포츠 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과 그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선전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그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의구심을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 운동선수들의 남한 측과의 공동 말하자면 훈련이라든지 단일팀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과 상당히 그 말하자면 여론의 동향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네.
또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도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이 공정성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유감을 분명히 표시한 바가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한국 내 말하자면 북한의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라든지 또 한반도기를 앞세운 공동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건은 그 핵심적인 논란은 역시 단일팀 구성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 12명이 포함돼서 공동훈련을 하지만 그중에 실제로 경기에 투입되는
네.
인력은 2명만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또 이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는 여론들은 개인의 공정성의 문제 맞는 문제제기다.
네.
그렇지만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하고 이것으로서 또 평화적인 올림픽의 이미지를 높이 고양하는 데 있어서는
네.
나름대로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이 민감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100% 만족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 참 나오기 어렵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 희망적인 방향이지만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과거와 이렇게 한국 내 정서가 다른 이유는 북한은 그동안에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네, 네.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재와 반대를 무릅쓰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네.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한국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올림픽에서의 단일팀 구성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남북 단일팀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던 것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해죠. 지난해 그 한국 그 충청도 그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그 대회가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여기에 참고해서 그 개막식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단일 팀을 그 평창 올림픽에서 꼭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예를 든 것이 올림픽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그 남북 탁구팀 한국의 그 현정화,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요.
네.
또 남북 청소년 그 축구팀이 돼서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꼭 다시 한번 평창에서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이런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히고 실무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아마 그 통일부가 문 대통령의 그 평소 이런 그 소신에 따라서 이런 단일팀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서 지금 단일팀이 된 겁니다.
네. 한편 북한에서는 단일팀 외에 평창올림픽 선발 때도 남측이 파견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아이스하키 북한 선수단이 서울에 도착한 날 같이 서울에 왔는데요.
네.
북한의 체육성 부국장 윤영복 부국장입니다.
네.
이 단장으로 해서 선발 때 8명이 2박 3일간 머물면서 강원도 강릉, 평창, 서울을 오가는 일정이고요.
네.
이 대표단이 그 하는 일은 응원단이 있고 북한이 이번에
네.
파견하는
네.
내용 중에
네.
또 태권도 시범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북한 측 참가자들의 동선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응원단 숙소를 둘러보고요. 또 응원단들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단이 머물 숙소도 둘러보고 또 MBC 상암홀도 방문하고요. 스타디움이나 용평스키장 이렇게 경기장이 열리는 곳의 시설 현황들을 둘러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의 현성월 단장이 남측 공연 시설도 둘러봤는데요.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순조롭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지난번에 그 실무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예술단 공연을 갖기로 했고요. 그에 앞서서 그 현성월 그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그 한국을 와서 그 둘러봤는데요. 북한에서 드디어 구체적인 예술단 그 공연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강릉에 있는 강릉 아트센터 그리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1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예술단 그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통지해 왔습니다.
이 북측 인사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선발 때도 북한을 방문해서요. 금강산 지구 마식령 스키장 일대를 둘러봤는데 여기서 남측 선발대 단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선발대는 2박 3일간 금강산 지구와 갈마비행장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북측에서는 우리 선발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준비를 성실히 해서 우리 선발대가 잘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통일부의 이주태 교류협력국장의 말이었는데요. 앞으로 남북한이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까?
예, 금강산에서는 합동 문화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 올림픽 개막식 이전에 하는 행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대표팀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스키 공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래서 한국 측 대표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접근성을 좀 봤고요. 접근성을 본 것은 갈마비행장을 이용해서 육로로 갈마비행장에서 한 45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스키장까지.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선을 점검하고 또 마식령 스키장과 또 금강산의 시설이 공연을 하기에 또는 공동훈련을 하기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점검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무리가 없는 시설이었다라는 평가를 한국 통일부는 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통일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북한도 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그 참가 의사를 밝힌 뒤 그로부터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요. 남북 간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교류 그 접촉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 접촉도 벌써 몇 번 열어졌고요.
네.
많은 그 북측 남측 인사들이 상호 교류를 하고요. 또 동해선, 판문점, 경의선 이런 것이 막혔던 통로가 다 열렸고요. 또 연락 채널도 다 지금 개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그 북한에서 그 남측으로 그 사전 점검단 명목으로 여러 사람이 왔는데요. 역시 그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말을 조심하고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요. 역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남북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에 잘 참가하겠다 이런 의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 남북한 또 미국 북한 이 그 대화가 아주 완전히 차단이 돼 있던 그런 상태에서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된 셈인데, 자, 문제는 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남북한이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이 남북한의 대화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 간에는 사실 군사회담도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네.
아마 군사회담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가능성이 실제로 많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북핵 문제에서의 진전은 별개라는 것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그렇고요. 또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는지, 이것이 그 올림픽 끝난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 북한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림픽이 끝나면 급속도로 올림픽 이전에 대립됐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많은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자,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하는 움직임,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이 또 다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막 하루 전에 대규모 열병식을 할 것이라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니까 이건 또 뭐냐 이래서 좀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라는 게 뭔가요?
네, 북한이 내달 8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날 그 광군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인민군을 그 만든 창설한 그 날로 정해서 대규모 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병력 또 무기 장비 이런 것을 놓고 지금 벌써 그 평양 근처 그 미링 비행장 근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2월 8일이 이제 북한의 광군절이고 열병식인데요. 그 다음 날이 그 한국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2월 8일 날 북한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광군절 열병식을 기해서 무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어떤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하게 되면 평창올림픽의 그 평화적인 무드, 남북관계 분위기가 깨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에서도 과거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도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를 참여를 했었고요. 행진 많이 하죠. 차량도 많이 동원되고. 그런데 그런 행사는 이미 딱 정해진 날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같은 날에 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번 이것이 꼭 올림픽을 어떤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바로 앞당겨서 전날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북한의 어떤 그 예정된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든지 그런 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 미국과 한국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나중에 할 훈련 일자는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3월 18일 날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는데요. 지난번에 그 미국과 한국이 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고 연합훈련을
네.
얘기를 했었지만 정확하게 재개를 하는 날짜, 다시 시작하는 날짜를 그렇게 밝힌 건 아니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연기됐던 연합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라든지 또 어떤 규모로 훈련을 실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올림픽이 끝날 즈음에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과 한국 간의 국방장관 그 회담도 이번 주에 열렸는데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세히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그 올림픽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않고 또 그 이후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 두 곳 등 9개 기관과 북한 출신 기업인 16명, 북한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첫 대북 제재인데요. 이번에 제재의 배경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미 재무부가 그 24일 그 제재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국적 16명 그리고 중국 기업을 포함해서 기관 9개 그리고 북한 선박인데요. 6척을 갖다가 그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습니다. 특히 그 제재 개인 대상으로는 북한 그 군부 소속 기업이죠. 조선연봉 그 총회사 소속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관 사람들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 연루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특별한 새로운 무슨 이유나 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일관해서 추진되어 온 하나의 정책, 즉 북한을 계속 그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근거에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그 유인하고 회담 테이블에 나와서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정책을 뭐 계속 그 추진해 왔는데요. 역시 계속 그런 대북 정책의 그 연장선에 있고요. 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서 뭐 좀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이런 거긴 합니다만은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핵 문제는 핵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존 정책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은 이 바다 위에서 선박과 선박 사이에 이제 물자를 옮겨 싣는 이것 이 안보리 대북 제재의 큰 허점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추가 제재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아닙니까?
네.
이 추가 제재도 사실은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허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네.
이번 추가 제재의 특징은 그야말로 북한으로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물자와 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자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선박 간 물자 이전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포착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21개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의 핵심 의제가 이런 말하자면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해상 차단 문제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됐고요. 특히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밀거래를 말하자면 중단시키기 위한 해상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어서요.
네.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미국 재무부의 말하자면 대북 제재의 현장 사령탑인데요.
네.
홍콩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지난주에 방문했습니다.
네.
이 네 나라는 최근에 북한 선박이 관여된 그야말로 물자 이전에 대해서 탐지를 해서 안보리에 보고한 그런 사례가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선박 간 물자 이전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해상 차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북한을 옥죄는데 가장 큰 구멍이 바로 불법적인 물자 그리고 자금의 이전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북한은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고 또 올림픽의 공동 입장 또 일부 종목 단일팀 출전 이런 것들의 합의가 돼서 모처럼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시점에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그런 그 올림픽과 관계돼서 그런 뭐 화해 분위기를 좀 예를 들면 뭐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미국이 그냥 본래 갖고 있던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입장은 그 제재는 제재고 그 올림픽은 올림픽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와 그 올림픽을 이거 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다 그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그 최대한 그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 이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워싱턴입니다. 이 미국 워싱턴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방어용이 아니라 위압용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폼페오 국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They have moved at a very rapid clip. Make no mistake about it. Their testing capacity is improved.
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빨리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은 체제 보호뿐 아니라 김정은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폼페오 국장이 이 밖에도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군요.
이 폼페오 국장의 발언이 워싱턴의 그 보수 성향 민간 단체죠. 미국 기업 협회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 당국 수장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이런저런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기본적으로 폼페오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어 왔다라는
네,
거고요.
네.
또 그래서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
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 하나하나가 주목할 만한 사안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 톤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톤이다라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폼페오 국장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 중앙정보국이 그러면 북한이 올해 안에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 관측이 많습니다. 폼페오 국장이 이날 그 AI 그 연설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단 한 번의 무기 실험으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말이죠. 그 북한이 그 화성 15형 미 본토 중에서도 그 워싱턴을 포함한 그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거 당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성공은 했지만 이것이 그 무기로서 완성이 되려면 정상 각도로도 발사를 하고 또 재진입 시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그 폼페오 국장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번 그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또 조만간 아마 그 다시 한번 또 뭐 할 것 같다 이런 그 시사를 한 겁니다.
폼페오 국장은 또 미국이 얼마나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김정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쉬웠던 말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북한 정권 내부의 언론가 막혀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위 보좌진들이 김 위원장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사례로서 미국이 상당히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또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론 폼페오 국장의 관측에 속하는 그런 발언들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폼페오 국장은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CIA로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외부 사정이나 내부 사정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행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심지어는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데라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 중국, 홍콩, 한국 순방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순방도 지금 이 폼페이오 국장의 얘기나 이런 것하고 다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 재무부의 그 시걸 멘텔커 그 테러 금융 담당 차관이 최근 그 중국과 홍콩을 방문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미 재무부는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걸 멘델커 그 차관이 중국과 홍콩에 가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그 북한 공작원들의 그 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내부 사정은 그러면 과연 어떤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라든지 또 그 정보 당국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은 틸러스 국무장관도 그렇고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한 사례로 북한의 유가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그 저희 VOA에도 휘발유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아직 전면적으로 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미 그 제재로 인한 압박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번에 한국의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또 남북 간의 대화에 응한 것도 이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는 직접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언론인이 보기에는 북한의 지금 그 경제 체감 어떻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후쿠다 게이스케 동양 경제 그 주간지의 기자인데요. 최근에 그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가서 북측 인사를 만나고 또 여기저기 뭐 둘러보긴 했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평양을 간다고 해도 뭐 북한의 경제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냐면 장마당 이런 때 접근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만 후쿠다 게이스키 씨가 그 북한의 그 당국자들 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북한 당국자들도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또 앞서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1월 1일 신년사를 했는데 현재 그 외부 세력의 그 책동에 의해서 엄혹한 상황을 맞고 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그 엄혹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여러 가지 그 제재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값 상승을 포함한 에너지난 또 석탄 생산이 맞춰서 그 외화난 또 이런 것이 막힘으로 해서 물자 이런 것이 좀 그 물자난 이렇게 세 가지 난이를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것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5일 청문회를 열고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에게서 북한 핵 등 전 세계 주요 외교 안보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자,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My fundamental concern about the nuclear program of Korea.
자, 연세가 참 이제 많이 되신 참 전설적인 외교관인데 키신저 전 장관 북한 핵과 관련한 근본적인 우려는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 핵 확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 군사 안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올해 나이가 94. 네. 조지 슐스 전 국무장관은 98입니다. 네. 100살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그러네요. 이런 두 외교 거물들이 나온 것은 현안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큰 틀에서 국제정세를 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라도 네. 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두 외교 거물이 출석을 한 것인데요. 네. 이 그 슐츠 장관과 키신저 전 장관은 현재 국제 질서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질서에 상당한 균열이 일어나면서 1990년에 옛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단일 지배 체제로 유일 강국이 되었었던 네. 그런 상황이 이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얘기하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국제 질서가 강대국들의 말하자면 다툼의 양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네. 냉전 시절에. 네. 이러면서 미국이 상당히 안보상 위협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문제도 큰 틀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네네. 이것이 두 전직 장관의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날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뭐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북한이 뭐 지금 핵 개발을 해서 뭐 핵무기를 가졌다 해도 미국은 현재 그 수천 개의 그 최첨단 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이걸 갖고 무슨 미국과 핵전쟁을 하거나 이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것이 그 핵확산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 한국, 일본 국제사회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해서 핵무기가 되면은 이것이 다른 나라들 불량 국가들도 핵무기에 나설 수 있고 또 하나 그 범위를 좁혀서 그 아시아를 보게 되면 현재 그 동북아에서는 중국만이 유일한 핵국가인데 네. 북한이 이렇게 핵국가가 되고 이것이 그 동결이든 뭐든 이것이 그 핵국가가 돼버리면 그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도 자연 그 핵개발의 그 유혹을 안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나요?
예,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북 군사 행동이 일단은 세계 대부분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국경 부근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그것보다는 중국과의 말하자면 건설적인 협력을 네.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한국과 단일 팀을 이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공동훈련 시작한 소식, 또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소식, 그리고 미 중앙정보 국장의 북한 핵무기에 관한 발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마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바로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 거의 다 그렇죠. 마음에 안 맞을 땐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정착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처럼 이용길 씨도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온 선배들이라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되게 한국에 이렇게 막으니까 힘들단 말이야.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새로운 땅, 새터에서 어떤 일자리라도 힘껏 일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탈북자라고 무시한다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일자리라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참 난 세상에 노가다일 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노가다 해서 죽을 일인가 보다 노가다라는 게 일본 말로 알고 있는데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한국 가니까 그냥 슬슬 그냥 눈치 보면서 하면 그냥 하루 5만 원짜리.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해보고 무거운 짐도 날라보고.
올해는 못했어요. 왜냐면 일이 힘들다기보다 좀 더 쉬운 일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 이왕이면 좀 더 재밌는 일.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다니는 일도 해보면서.
아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예, 내 생각은 틀리다. 그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근데 드라마에 적응을 하면 안 돼.
왠지 평치만은 않았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정작 부딪혀본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역동적으로 잘 열심히 살고 뛰고 빠르고 그냥 또 놀 때는 또 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고 참 대단한 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때 이웅길 씨에게 보험을 팔러 온 한 탈북자를 통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돈이니까 빨리 받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가입할게요. 돈 받은다면 해지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소개시켜주면 한 사람 정도 10만 원씩 주겠대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행복을 꿈꾸는 보험 설계사 탈북자 이웅길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봐라. 노가다 하는 것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한 다섯 분, 여섯 분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고 또 대인관계가 좀 활발한 편이니까 알던 누님들 다 모시고 갔죠. 가서 그 자리에서 한 여섯 명 가입시키니까 60만 원 주는 겁니다. 저한테. 괜찮다 이거. 이걸 해야지. 한 몇 분 소개시켜주는데 교활한 사람이 몇몇 그렇게 소개 다 받아내고 제 풀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해준 것뿐인데 이웅길 씨의 손에 600달러가 넘는 돈이 쥐어졌습니다.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럼 이쪽 얘기를 하던가. 그래 처음에 같았으면 제가 거부하겠는데 돈을 받아봤으니까 근데 뭐 이걸 받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다. 솔직히 내가 10만 원씩 받았다면 그거에 한 6, 7배는 되는데 내가 너가 봐 이만큼 받은 거다. 걔놈 욕하구나. 하겠다고. 일단은 돈에 일단은 처음에 혹했죠. 일단 돈에만 혹했는데 주변에서 보험 설계 하나가 해볼 건지 아니까 그러더라고.
정식으로 보험 설계사가 되면 성사되는 계약만큼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지점장 하시던 분이 되게 탁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 다음에 쭉 동영상 보여주는데 제가 일단 좀 뭐라고 할까? 좀 감정이 풍부한 편이니까 이렇게 동영상 아빠 잃고 엄마는 일 나가고 애가 혼자 그네 타고 보니까 뭉클하는 겁니다. 금방 내가 또 와이프 데려오고 애를 지금 와이프의 애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차림이니까 되게 이 가족사랑 이게 뭉클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열정 성공하면 다 이렇게 파타야 태국 뭐 어디 발리 세이브 막 가는 거 보고 다 시상 받고 막 돈이 막 억짜리가 쫙 보이고 하니까 욕심이 또 생기고 그 열정 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파워가 생긴 거죠. 해보겠다고 그래서 교육받고 입사한 거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가족이 있었고 열심히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해외여행의 기회를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웅기 씨는 그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어요. 국정원 직원들 정장 보고 그리고 처음 제가 정장을 입고 이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왠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데 근데 차츰 또 그렇게 적응이 돼가니까 정장 이제 내가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에는
양복도 넥타이도 어색하기만 했지만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해탕인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한 달에 15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내가 10명만 먹고 들어가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게 또 회사에서 바라는 거였고 왜냐면 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만나러 다녔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소개를 받으면 되는 일이고 한번 만난 사람은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사귀는 특별한 제지도 있었습니다.
그냥 항상 전화하고 자주 만나서 밥 한번 사주고 남자들은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또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좋은 정보 알려주고 아 저기서 이런 데 가면 형 저런 데 가면 한 10만 원 준대 뭐 설문조사 한번 참가해봐 20만 원 준대 이런 걸 많이 소개해주고 하니까 자연히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인프라가 아주 가족 같은 데 형성이 되어버렸죠.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도강꾼을 하면서 북한 땅 밖으로 보내준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 뿐이었던 이은길 씨. 먼저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험과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리고 늘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북한에는 보험이 없죠.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없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국가보험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런 재해보험 같은 건 들었지만 일반 북한을 말하면 인민들은 거의 보험이라는 것도 뭐 은행 자체가 뭐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형편인데 보험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그렇죠. 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예, 뭐 자물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상품을
판매하고 예,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그러니까 상담을 충분히 해야지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매만 하면 그냥 판매 직원이 되는 거고 그냥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맞춰서 권해드리고 또 그걸 가입을 하신다 하면 또 관리를 해드립니다.
하나 둘 인맥을 쌓다 보니 5년이 지난 지금 보험 설계사 이은길 씨의 고객 명단에는 5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한 470분 정도 그 500분 아직 500분은 못 됐지만 뭐 또 한 분이 뭐 한 건씩 가입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또 많이 소개도 받고 있고 건수로 계산하면 거의 한 800건 정도 800-900건 정도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는 예. 8,900건 정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그렇게 뭐 보험왕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되게 내가 핵심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 회사에서도 밀어준다.
회사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이은길 씨의 말이라면 믿고 맡겨주는 신임받는 직원이 되기까지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시간은 오로지 일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아침 새벽 6시 반 일어나면 아침에 뭐 일어나서 고객 관리한다는 건 솔직히 좀 그렇고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객 그 명단 이걸 그 생일이나 고객 이런 정보 이런 뭐 상영일이나 생일 뭐 이런 정보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체크를 하고 뭐 문자를 드릴 분 예약을 전에 해놓고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분한테 축하 전화나 안부 전화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위로 전화나 이런 걸 해드리고 또 병원에 가실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있으면 보험이라는 게 판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다 내가 관리를 한다 가서 찾아뵙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 퇴원하실 때 꼭 첨부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해드리고 퇴원하실 때 또 가서 그걸 제가 직접 받아서 또 청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득해 가입시킨 보험에 실망하지 않도록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고 살펴주는 이은길 씨. 보험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탈북자들에게는 서류 준비부터 보험금 청구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는 부지런함도 필요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자기의 병이나 사고를 생각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생기잖아요. 사고라는. 병이라는 것도 내가 뭐 꼭 이 병에 걸릴 것이라는 상담을 못하는데 뭐 가볍게는 충수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퇴원하시고 이렇게 보험금이 청구돼서 이렇게 통장에 딱 받았을 때 아, 내 돈을 잃지는 않았구나 벌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참 내 돈을 잃지 않았구나 그렇다는 의미에서 참 고맙다 생각지 못했던 건데 난 이렇게 나갈 줄만 알았었지 이렇게 나가는 줄은 몰랐었다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받았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을 때 이은길 씨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꿈은 5년을 가졌었습니다. 희한하게 5년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5년 안에 내가 꾼 꿈은 꼭 이룬다. 여태껏 못 이룬 꿈이 없는데 딱 하나 못 꾼 게 있습니다. 5년 안에 내가 부자는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 부자가 못했습니다.
이은길 씨가 생각했던 부자는 가족들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경제적인 밑바탕을 마련해주는 것.
항상 제 기준은 부자의 기준은 그냥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물질적으로보다 내가 마음 심적으로 그렇게 행복하면 자연히 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틀리더라고요. 와이프는 이게 첫사랑인데 제가 북한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와이프는 또 생각이 물질 만능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돈이다.
현실적이죠.
네. 너무 현실적이니까 저는 또 약간은 좀 약간 조금 환상적인 게 있거든요. 좀 재밌게 가족이 행복하면서 좀 가끔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많이 서운했었죠 그게.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어서 한국까지 데려온 아내인데 서로 마음을 나눌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니 둘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외로운 게 와이프가 외로웠죠. 근데 와이프 성격 자체가 또 혼자 이렇게 집안에만 딱 그렇게 있는 성격이라 그래도 외로웠겠죠. 전 100번 태어나도 지금 와이프하고 삽니다. 주저없이 손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많이 내가 생각해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도 많이 외로웠을 것이다. 내가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가족같이 일어나니까 집에 항상 제가 애들은 제가 다 보고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나가고 와이프 안 나가겠다 하면 혼자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거든요. 와이프는 그냥 집에만.
집에서 웃고 싶은 일이 없어지니 이은길 씨 얼굴에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또 자연히 음주에 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담배를 또 안 타니까 그러다 나니까 자연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또 혼자 마시자 친구들 마시고 또 친구들 중에 또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뭐 사람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정착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쁜 길도 그런 친구들 같이 마시다 나니까 또 안 좋은 이런 것도 겪게 되고 그러다 나니까 또 술을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다음날 출근이 지장했고
술과 담배로 불안한 마음을 태워내다 보니 열심히 하겠다던 그 일에 대한 열정에도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깥 일에 많이 신경을 쓰다 나니까 회사 일에 신경을 쓰다 나니까 내가 좀 소홀한 것도 있고 또 와이프한테 소홀한 건 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는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대화도 나눠줘야 되는데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게 많이 대화가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좀 나가서 이렇게 뭐 회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풀다 나니까 참 그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풀리지 않고 더 답답해져가는 이은길 씨의 마음은 고스란히 전화 수화기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늘 활기차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안부를 챙겼던 이은길 씨.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으냐는 걱정을 듣게 됐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였는데 고객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은길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목소리 힘이 없어? 항상 발랄하고 정열적이던 목소리 이게 마인드 턱 만나보면 항상 뭐 무슨 일이 걱정이 있지? 아니 아무 일 없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지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행복을 꿈꾸는 보험설계사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이은길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